2월 첫 일 조화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2월 1일 또 세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 단계가 유지가 되는 바람에 또 계속해서 참 힘든 시간이 또 구정 때까지도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또 컨디션도 무거울 거고 참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시는 일과 모든 직장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정말 교회가 부끄러운 일이 없이 잘 협조하여서 이 기간을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 제가 주일날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올 때에 사람들이 그 가르치시는 것에 그 모습에 그 권위에 놀랐더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권위에 놀랐다. 그 권위에 놀랐다는 그 말이 오늘도 계속해서 그 권위란 말이 이어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요 사건에서 6절에 보시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권능이란 말이 영어로 보면 권위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자권에 있기 때문에 이게 권능이란 말과 권위란 말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능이란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 그러면 야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병 고치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씩 짚어볼 수 있는 거죠. 가르치는 권위, 산상수훈 마치고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더라. 그 권위, 멀리 있는 질병,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것도 그냥 멀리서 나왔다. 폭풍에 대한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권위, 귀신들을 다스리시는 권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권위를 행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참된 인자로서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미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행동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마태는 그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말로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딱 짧게 끝내면 되는데 그건 자기가 느끼는 거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기록해서 읽다 보면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기록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보다도 그 권위보다도 더 위에 있는 분인 거예요. 그것을 마태는 하나씩 하나씩 지금 기록하며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이 말 오늘 읽었던 이 중풍병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고친 이 장면도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우리 이거 생각하죠. 그냥 치유하시면 되는데 그냥 나아라 이러면 되는데 왜 죄사함을 이야기할까? 조금 이렇게 약간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아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풍병자라는 번역이 이 당시에는 중풍이라는 말이 어디서 왜 그런 병이 생길지 몰랐어요. 이 말은 중풍이라는 것이 나오는 요 번역에 보면 마비 환자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몸이 마비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중풍만 있는 게 아닙니다. 뇌출혈, 뇌졸중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뭐 효과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척추를 다쳐도 마찬가지고 다 마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 영어 번역을 그냥 단순히 따라가도 그냥 마비 환자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비가 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시는 거예요. 무슨 죄냐? 우리가 범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들 삶 가운데서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억압을 당하거나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거나 죄로 말미암아 생기되는 그 삶이 그의 삶이 얼마나 이를 힘들게 했는지 그런 관점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걸 풀어줘야 이 사람은 풀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딱 이해가 되죠. 아, 이 부분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모든 병의 원인은 무조건 죄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 아프지? 너 죄 때문이다. 사실은 그게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당연히 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오는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라고 말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죄의 문제가, 죄책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뭐 새벽에 더 깊이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병을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 귀신파들이 있죠. 그 베레아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그래서 뭐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뭐 하면 무슨 귀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번져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중풍이라기보다는 마비로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가 죄의 문제를 말미암아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를 치유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새벽에도 주일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 마태 이야기 나오는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말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자기가 선포할 수 있냐고요. 이 죄사함 받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살아온 세상의 죄사함은 성전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미 앞에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노라고 말함으로 이미 성전 체제를 한번 흔들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은 강가가 아니고요, 성전에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그것을 예고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예고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엎어버렸어요. 싹 치워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을 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던 일들, 자신이 했던 그 권위가 온전히 예수님께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위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이 5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여기 일어나라는 말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말,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는 말이 5절에 한번 나오고요, 6절에도 일어나가 나오고, 7절에도 일어나가 나오고, 그리고 9절에도 일어나가 나오고, 내일 읽게 되는 18절, 15, 16, 17, 그 또 나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비교해 보면, 다 쭉 찾아보면 일어나라는 이 말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똑같이 연결됩니다. 일어나서 나가는 거죠. 이게 곧 똑같은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한글을 쓰니까 이 느낌이 안 오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로 기록된 모든 걸 읽어보면, 그러니까 부활을 뒤에 아직 이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일어나란 말과 딱 연결됩니다. 그들이 느끼게 되는 충격을 하나씩 하나씩 그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그 사역에 그들을 무릎 꿇리는 단어 하나하나씩 다 누르고 있는 겁니다. 다 눌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권위를 느끼기 시작해야 합니다. 앞에 권위를 쭉 이야기하고 여기 와서 죄를 사는 죄사함의 권세까지 딱 이야기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권위에 이렇게 눌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권세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권세를 가지는 건 좋아하는데 다른 권세가 나를 누른다? 세상에 있어서 모든 사람 다 반항합니다. 튕겨버리죠. 싫다는 거죠. 우리도 이걸 읽으면서 왜 이것을 권능으로 번역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위라고 하게 되면 이게 문제 좀 달라지거든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건 듣기 좋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사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져. 억압하는 느낌이 들고 내 위에 뭐가 없어야 돼.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그리고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가 이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 내부터 위에 있고 예수님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며 권력이 있으며 이런 부분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사함을 행하는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했을 때 딱 느꼈던 그 거부감, 그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그 느낌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게 뭐 그까지 할 필요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 간섭할 필요 있어?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권위를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끼리 모여서 야 잘해보자 이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큰 일이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계속 되살려야 하는 거죠.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 보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권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느낌인지를 계속해서 마태는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주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것도 이런 권위를 주신 인자로서의 권위를 이렇게 보여 이제 살짝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아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거 보시기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도 일어나가 나오죠. 일어나는 모습이죠. 권위 앞에 일어서고 또 그 권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결국은 그 권위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마지막이 이제 죽음에서 일어나시는 거죠. 그리고 권위가 드러납니다. 자, 이건 또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0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은 제가 주일날 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심지어 공격까지 한 것이죠.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죄인들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예수님과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으로 관점을 보고 예수님은 이들이 병자라는 거예요. 자, 요 이야기도 이제 주일날 중간에 잘라서 그런 건지 요게 이제 내일 읽게 되는 14, 15, 16절 말씀까지 사실은 한 덩어리예요. 쉽게 말하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그런 관점을 봐야 되지만은 내가 왔기 때문에 이거 끝났어. 분위기가 바뀌어서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저도 그 이해해요. 저도 제 생활 속에서 하고 있던 것을 다른 걸로 바꿔라. 아, 그럼 정말 귀찮거든요. 아, 그거 안 해도 되잖아. 왜 그걸 해야 돼? 다 그런 게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대가 바뀌었음을 그러니까 새 포도주 얘가 내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누구 때문에 바뀌느냐? 결국은 이제 앞에부터 권위를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느냐? 시대를 바꾸시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시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해왔던 모든 수백 년을 내려온 모든 율법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이것도 뒤에 계속 이제 일관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새벽이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부분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런 부분을 읽으면 그냥 지나갔는데 새 시대가 되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 왔다는 느낌을 코로나 때문에 느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영화에서나 보던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몇 년 지나고 나면 과연 코로나가 독감 수준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아니라고 봐요. 생각이 엄청 바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새 시대가 좋은 의미의 새 시대가 아니라 겪어보지 못한 새 시대가 열려요. 이 느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 다시금 예수님 말씀처럼 새 시대를 열어줄 수 있는 권위가 될 것인가? 복음의 권위가 다시 되살아날 것인가? 그걸 살릴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릴 수가 없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것, 흐트러지는 것, 말릴 수 없습니다. 방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 오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 시대를 여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마태가 일어나 주를 따르잖아요. 주를 따르고 그리고 주를 따르는 자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계속 고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건 좋아. 믿고 구원 받은 건 너무 기뻐요. 근데 문제는 고난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 권위,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강조하죠. 빠뜨리는 게 있다고요.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따르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기도 제목 간단하죠. 하나님,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으니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어린 시절에 우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구정 마실 때까지 잘 지켜서 이제 안정을 찾을 수도 꼭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살겠노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의 권위에 또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무엇보다 이 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